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오전 6시에 986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밤 11시에 964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4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987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1월 5일 수요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히브리서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의 두 번째 역할을 소개한다.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저자는 이 사실이 약속된 다윗 혈통의 왕인 그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다고 설명한다. 레위기 1장 1에서 9절, 10장 8에서 11절, 말라기 2장 7절, 민수기 6장 22에서 26절,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에서 4절을 읽어보라. 제사장은 어떤 기능을 감당했는가?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표하고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중재하기 위해 임명되었다. 제사장은 중보자였다. 이것은 유대, 그리스, 로마를 막론하고 어떤 제사장 제도에서나 마찬가지였다. 제사장은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신해 제물을 바친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제물들을 가지고 올 수 없다. 제사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제물을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통해 정결함을 입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다. 제사장들의 또 다른 역할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전문가였으며 그것들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당신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도우시는지 전달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말씀을 보게 된다.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역할은 엄청난 특권을 암시한다.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도로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제사장 직분에는 엄중한 책임도 함께 부여된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설명해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과 선행의 제사를 바치기를 원하신다. 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책임인가?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신다. 모든 믿는 자들 또한 세상에서 이와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름 받았다. 묵상.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임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얼마나 달라질까요? 적용. 하나님께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 우리가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감당해야 할 사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중보자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아버지 앞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신다. 그분은 요한에게 죄인을 위하여 바로 당신의 피를 흘리고 계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계명이 죄인에게 제시되어 그의 죄악의 깊이를 나타내줄 그때에 그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르쳐야 한다. 증언보감 1권 525.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많은 이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재림교회사 48페이지입니다. 1844년 10월 22일 새날이 밝아오자 뉴욕주 로우햄튼에 사는 밀러주의자들은 밀러의 자택 밖에 있는 승천의 바위라고 일컬어진 단풍나무 숲으로 모여들었다. 계절적으로 여기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때가 딱 그때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오신다고 그들이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또 하늘로 승천하기 위해서 여기에 재림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이어서 보면 동력의 태양이 마치 신방을 나오는 신랑과 같이 솟아올랐으나 신랑은 나타나지 않았다. 태양은 중천에 떠올라 따뜻한 태양빛을 온누리에 비추었지만 의의 태양은 비추지 않았다. 태양은 깃발이 우르란 군대와 같이 무시무시하게 장렬하는 불빛을 남기고 서쪽 지평을 넘어갔으나 백마를 타신 그분은 나타나지 않았다. 밤시간은 지루하게 지나 정적이 깔린 밀러의 집 궤종이 밤 12시를 때렸다. 1844년 10월 22일에 있었던 밀러 주의자들, 밀러의 재림 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겪었던 그 당시 상황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1844년 10월 22일에 있었던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재림교회 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의 그 실망을 하이람 에드소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될 때까지 주님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은 그대로 지나갔고 우리의 실망만이 확실해졌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치 못했던 서러움이 전신에 몰려왔다. 이 지상의 친구들을 모두 잃는다 해도 이렇게 서러울 수는 없었다. 우리는 동이 틀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재림 운동의 경험은 나의 기독교인 경험 중에서 가장 풍요하고 빛나는 것이었다. 만약 이것이 이제 실패로 끝나는 것이라면 그 밖에 나의 기독교적 경험이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인가? 성경의 실패가 증명된 것인가? 하나님은 결국 존재하시지 않는 것인가? 하늘도 금토성도 낙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성경 이야기는 하나의 우화일 뿐인가?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소망에는 아무런 실제성이 없었는가? 이렇듯 우리 아끼는 소망이 허물어지고 만 것이라면 얼마나 애통한 일이랴. 그 당시 재림 신도들이 겪었을 그 당혹스러움, 그들의 실망, 그들의 낙심을 우리가 충분히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신문에 났던 카툰입니다. 재림 신자들을 조롱하는 그림이죠. 이 밑에 써 있는 기사를 보면 세상에 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밀러주의자들.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재림운동이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가졌었고 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1844년 10월 22일에 이 재림운동은 한낱 시한부 종말론의 경험이었던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위 이제 1992년에 한국에서 겪었던 휴고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날의 경험은 이미 예언 가운데 나타나 있는 운명적인 경험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을 우리가 펴면 거기 밀러의 재림 운동이 대실망으로 마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기 힘센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요즘 이제 어떤 또 학자들은 예수님이 아닌 뭐 특별한 사명을 가진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무지개는, 여기 보니까 머리 위에 무지개가 나타나죠. 이 무지개는 삼위 하나님에게만 뜹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분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랬는데, 여기 펴 놓인 작은 책이 뭐죠? 우리 재림신도라고 하면 요한계시록 10장은 그냥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제 다니엘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펴놓였다고 하는 것은 해석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해석되기 전에 인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다니엘서 전체가 인봉된 건 아니죠. 가려뽑은 기별 2권 105페이지에 보면, 봉함되었던 책은 요한계시록이 아니었고 마지막 날에 관련된 다니엘 예언서의 일부였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깊이 보면 다니엘서 가운데도 특별히 2300주야에 관한 예언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의 예언이 인봉되었다가 마지막 때 해석되면서 재림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은 다니엘 8장 14절의 2300주의 해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여기 일곱 우레는 뭡니까? 일곱 우레는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윌리엄 밀러가 전했던 기별,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성취입니다. 제가 오늘 하늘 성소를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배경은 오늘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짚기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추가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엘렌 화이트의 원고 59번, 1900년에 쓴 원고에 보면, 요한은 우리들이 말하는 비밀들을 들었지만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요한에게 주어진 일곱 우레가 말한 특별한 빛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 하에서 일어날 사건들의 윤곽이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이제 12절까지가 새 천사의 기별인데, 9절까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나타나 있어요. 그 예언이, 거기 보면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전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성도들의 경험을 초상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실제로는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천사가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여기 나는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은 들었어요. 그것이 해석되는 걸 들었는데, 적으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지 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것은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 8장 14절을 해석하면서 재림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그 해석 가운데 일부분은 인간의 힘으로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뜻입니다. 원고 59번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아는 것이 최선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시험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장 놀랍고 발전된 진리들이 포고될 것이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포고되어야 했지만, 그 기별들이 그들의 특별한 일을 마치기 전에는 더 많은 빛이 계시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해석의 일부를 막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 지났으니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윌리엄 밀러와 그 추종자들은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성소 정결을 재림으로 믿었기 때문에 재림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나고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 게 아니고 지성소로 들어가셨지요. 하늘 지성소로. 만약에 그것이 해석되어 가지고 그 당시 재림 신자들이 그걸 알았더라면 재림 운동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었고, 그러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회를 선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 해석을 오류가 일어나도록 막은 겁니다. 그것이 인봉된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말하기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닿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게 천사가 한 말인데, 요한이 실제로 이제 계시 중에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책을 먹어, 아까 작은 책은 다니엘서 중에 특별히 2300주야라고 그랬죠. 2300주야를 해석하고 그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해진다고 하는 그 다니엘 8장 14절을 재림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는 그 입에는 꿀같이 다나,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는 실제로 꿀같이 달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믿었고 정말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배는 쓰게 됐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험해 보니까 소화가 되고 나니까, 그건 뭐예요? 배에 들어갔다는 건 소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해 보니까 실망으로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가 말합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내게 할 때 이 내가 누굽니까? 이거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이 성경절을 다루어가지고 하늘 성소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나는 누굽니까? 요한이죠. 이건 윌리엄 밀러도 아니고 엘렌 화이트도 아닙니다.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내가 윌리엄 밀러다 그런데 윌리엄 밀러 아닙니다. 문맥을 잘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엘렌 G 화이트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이 1844년에는 조사 심판이 있다고 그랬다가 1844년 후에 그걸 포기했다 그러는데 전부 그건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건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에게 말하기를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다시 예언하는 게 뭐냐면 우리 주석입니다. 요한은 실망 후에 재림 신자의 대표로서 더 진전된 기별을 전할 강한 책임을 진다. 지금 요한은 계시 가운데서 재림 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이 재림 운동 때까지 살아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요한이 계시를 볼 때 자기도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천사는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계시 중에서? 요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을 대표로 놓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한 얘기가 사실은 거기 재림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요한은 대표자로 듣는 겁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여기 우리 주석에 이루어져야 할 큰 사업이 남아있다. 그들은 나가서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엘렌 G 화이트 소사 심판을 포기하고 이제는 은혜로운 다른 기별을 전한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재림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깨닫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걸 도표로 설명을 드리면,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으로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성취가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이 일로서 예수님이 재림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 너 할 때는 요한이지만 사실은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거기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에 참여했던 재림 신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재림 신자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다시 예언해야 한다 하는 건 뭐냐면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 것도 예언운동이에요. 이렇게 재림운동을 한 것처럼 또 다른 재림운동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의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 신자들 가운데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 시대에 첫째 천사의 기별도 계속 전파되고 있죠. 그 다음에 둘째 천사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 더 확대가 되죠. 그러니까 이 기별이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함께 전해진다고 해서 삼중 기별이라고 그래요. 이 삼중 기별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임무와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이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의 비유에서도 이세 천사의 기별이 어떤 양상으로 전해질 것인지가 그 비유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의 역사화 그렇게 얘기해요. 비유가 단순한 비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일정한 예언성을 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천의 비유에 보면 신랑을 마중 나간다고 그랬죠. 이것은 1840년부터 시작된 재림운동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처음에 1844년 봄에 예수님이 오리라고 믿었는데 이것이 바로 신랑이 지체되는 기간이에요. 이때는 대신망에 비해서 작은 신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44년 여름에 사무엘 스노우의 유대 절기가 해석되면서 가을로 옮겨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는 것이 이게 밤중 소리예요.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1844년에 이제 신랑이 도착하리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도착은 했는데 그들이 기대한 것처럼 지상에 온게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 도착하신 거죠. 도착한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지금 신랑이 지체되고 있고 나중에 밤중 소리가 나는데 이것은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신랑이 올 때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죠. 이러한 대실망의 의문을 해결한 세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 열쇠는 하이람 에드손의 하늘 성소 교리입니다. 하늘 성소 교리는 엘렌 지 화이트가 계시를 보고 깨달은 게 아닙니다. 철저한 성경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겁니다. 원고 9번입니다. 여기 보면 하이람 에드손의 글이 있는데 조반 식사 후 나는 한 형제, 거기 형제가 크로지오입니다. 이 크로지오와 함께 형제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려고 길을 나섰다. 이때가 1844년 10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대실망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넓은 농장을 반쯤 가로질러 가서 나는 멈추어 섰다. 하늘이 내 시야 앞에서 열리는 것 같았다. 하이람 에드손이 여기서 돌발적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잘 보시면 그때 하이람 에드손이 보았던 그 환상을 여러분도 볼수 있습니다. 그가 이게 옥수수밭을 가로질러 가다가 갑자기 이제 하늘을 보고 있는데 저 하늘에서 저 장면이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지성소에 서 계신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하이람 에드손이 돌발적인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것은 아무 지식이 없이 갑자기 된게 아니죠. 그가 평소에 이 성소에 대한 기별을 공부하고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할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2300일의 끝인 제7월의 10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인데 양력으로는 그날이 10월 22일이었어요. 하늘 지성소를 나와 이 지상으로 오시기 이전에 그 지성소에서 하실 일이 있음을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그분은 그날의 왕국과 권세와 영광을 받기 위하여 혼인 예식장으로 들어가셨으므로 우리는 주님이 혼인 예식장에서 나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일에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고 지성소를 나와서 지상으로 온 게 아니라 거기 지성소에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무엇인가를 하실 일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늘 성소 신학이 발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쇠는 O.R.L. 크로지어의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실기 전에 1845년 3월에 크로지어는 데이던이라고 하는 잡지에다가 그의 첫 번째 기사를 게재했는데 예수님께서 1844년 10월 22일 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새로운 봉사를 시작하셨다는 글을 처음에 실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1846년 2월 7일자인데 모세율법이라고 하는 장문의 기사입니다. 37페이지나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속죄일 그들이 연구했던 그 대속죄일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었던 그 대속죄일의 원형이 무엇이었는가 그건 표상이었고 지상의 성소가 표상이면 그 원형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여기에 기사를 그가 실게 됩니다. 이 크로지어의 이 기사는 엘렌 디 화이트이 1847년 4월 21일에 엘리 커티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1년여 전에 크로지어 형제가 성소 정결에 대한 천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상 중에 내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 크로저가 연구한 그것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자, 이 크로저의 모세율법이라고 하는 기사에 보면 크로저가 발견한 건 이겁니다. 유대의 절기가 있죠. 그런데 이 절기가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표상하고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표상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사무엘 스노우에 의해서 1844년 여름에 이미 선포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크로저가 한 가지 더 진전된 기별을 재림신도들에게 전했는데 자 유월절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한 표상이죠. 예수님은 이 표상대로 유월절 날 돌아가셨습니다. 초실절이라는 게 뭐죠?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일반 부활에 앞서서 첫 부활로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 날 예수님이 정확하게 유대력 1월 16일 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초실절 표상대로 1월 16일 날 부활하셨고 오순절 날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지상에 통보한 것이 오순절 성령입니다. 그런데 크로지어가 발견한 건 뭐냐면 이것이 점적인 성취를 갖는 게 아니라 선적인 성취를 갖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1년의 십자가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효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계속되고 있죠. 이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는데 초실절날 첫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는데 진정한 부활은 재림 때 있죠. 그러니까 이 초실절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림 때까지 이 절기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오순절 성령도 결국 또 늦은비 성령까지 이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또 늦은비 성령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렇다고 하면 가을 절기도 하루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선적인 성취를 갖는다. 그래서 가을 절기는 전부가 7월 달에 있기 때문에 이걸 제7월 운동이라고 그래요. 유대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양력이 아니라 유대력으로 7월 달이에요. 7월 1일이 나팔절이죠. 이 나팔절은 대속죄일을 미리 알리기 위한 거예요. 준비하라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 그 당시 1844년에는 양력으로 10월 22일이었어요. 그들은 당일에 대속죄일이 성취된다고 믿었는데 결국은 이 크루저가 밝히는 건 뭐냐면 그렇지 않다. 다른 것들이 다 선적인 성취를 갖는다고 하면 속죄일도 10월 22일 날 하루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통찰력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 초막절을 이 앞당기는 분들이 있는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광야에 지날 때 그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지키는 것이지 지금 지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대속죄일 당일날 성소가 정결해지고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날 온다고 믿었던 재림 신도들에게 선적인 성취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발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입니다. 히브리 9장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그랬는데 이 첫 장막이 어떤 장막일까? 그 뒤에 보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여기 장막이나 성소나 같은 말이죠. 두 개의 장막이 있죠. 두 개의 성소. 그렇다고 하면 크루저는 말하기를 첫 장막은 지상 성소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지상 성소가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하는 것은 이건 다른 성소인데 그것은 하늘 성소다. 그리고 히브리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는데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는 이미 성소는 다 파괴되고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성소도 지상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다. 그래서 지상 성소는 하나의 표상이고 그것이 보여주는 더 원형적인 성소가 하늘에 있고 예수님이 그 하늘 성소에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기사에서 밝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31년에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죄를 용서하는 일을 시작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도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있었지요. 뭐를 통해서? 짐승의 피로.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 짐승의 피가 실제적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만약에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필요가 없었지요. 지금 짐승을 잡아 죽이면 되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로 실제적인 용서를 할 때까지 처벌이 유예된 거예요. 용서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간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죄 실제적인 용서가 31년부터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면 1844년에는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러면 이 지성소에는 뭐하러 들어가셨느냐? 이 지성소에서는 죄의 도말이 이루어진다. 이 자세한 얘기를 이따가 제가 끝부분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서 죄의 도말 사업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크루저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이것이 죄 용서받는 과정이고 용서와 관련해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진다. 이것이 바로 도말이다. 이건 죄가 지어진다는 뜻이에요.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것이 죄의 도말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가 틀림없이 있고 이것이 두 국면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성소 봉사인데 그것은 죄가 용서되는 것이고 하나는 지성소 봉사인데 죄가 도말되는 것이다. 그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쇠는 엘렌 G. 화이트의 신랑 묵시입니다. 초기 문제 55페이지입니다. 이제 엘렌 화이트이 계시진에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1844년에 어디로 가셨는지를 찾았는데 예수님이 계시 중에 엘렌 화이트와 재림 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나라를 받으러 아버지께로 가노라. 너희 예복을 흠없이 보존하고 있어라. 잠시 후면 내가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그때 불꽃같이 번쩍이는 수레바퀴가 달린 구름 병거가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다. 그분은 병거를 타시고 아버지께서 앉아계시는 지성소로 가셨다. 거기서 나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앞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이것은 여기 나온 게 다 성경에 있는 거죠. 다니엘 7장 9절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장면이 그 당시 재림 신자들은 예수님이 그날에 이 땅으로 올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지성소에 나라를 받으러 들어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라를 받는 것을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받기 전에 어떤 일정한 일을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인데 크루즈는 말하기를 그것이 죄의 도말 사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23페이지입니다. 성소 문제는 1844년의 실망의 신비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큰 재림운동을 지도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와 현재의 의무를 가르쳐 주므로 여기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 사업으로 옮겨가셨다. 위치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그러면 현재의 의무는 뭐지요?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거기 몇 가지가 있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아까 말한 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의무가 있고 또 하나는 죄의 도말 사업과 맞추어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진리의 전체적인 체계가 상호 연결되고 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민과 실망의 밤을 지낸 후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무덤에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시체를 못 찾았죠. 예. 주를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재림을 바라보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기뻐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그 낙심 가운데서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아침에 시체의 향유를 바르러 갔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걸 알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기뻐한 것처럼 지상에 분명히 와야 할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결국 성경 연구를 통해서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기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1844년의 대실망을 푸는 중요한 열쇠가 하늘 성소 기별입니다. 하늘 성소 기별을 거절하게 되면 사실상 재림교회를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재림교회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리벤 하랄드 1905년 5월 25일자에서 장차 온갖 종류의 속임수가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는 건물을 위하여 튼튼한 기둥들을 원한다. 주님께서 세우신 것은 단 한 가지도 옮길 수 없다. 그 다음에 다 같이 빨간 글씨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의 원수는 성소가 없다는 교리와 같은 거짓 교리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여기 성소는 하늘 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 성소 기별을 거절하는 자들을 여기 엘렌 화이트는 우리 영혼의 원수다 그랬어요. 그건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소 문제는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따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늘 성소 또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의 두 국면을 거절한 사람들은 결국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던 결국은 이 믿음을 떠나고 파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정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성막, 막, 덮개, 우텁게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성막 건물 전체를 바깥에서 바라볼 때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거무죽죽하고 우중충한 색깔의 해달 가죽입니다. 해달은 레위기의 분류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에 속하는 것으로 깨끗하지 못한 점에 있어서 죄를 상징하기에 적합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외면적 프로필은 어떤가요? 성소를 덮고 있는 막, 앙장은 세 겹인가요? 아니면 네 겹인가요? 세 겹과 네 겹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세운 성소, 곧 성막은 누가 지시한 대로 지어졌나요? 출애굽기 40장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모세가 광야에서 세운 성소, 곧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대로 지어졌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출애굽기 25장 9절. 건물 안팎의 모든 구조와 기구들을 제작하여 마침내 건립하는 광경이 묘사된 출애굽기 39장과 40장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라는 구절이 자그마치 1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막의 위치와 기구의 배치는 어떻게 했나요?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성막 자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완전한 질서 가운데 배열되었습니다. 열두 지파와 레위인들의 진영을 배치하는 일도 모세나 아론의 임의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했습니다. 성소의 외부 포장, 세마포는 무엇을 의미했나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막은 가로 100규빗, 세로 50규빗의 대지 위에 가로 30규빗, 세로 10규빗의 건평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규빗은 성경 시대의 길이를 재는 단위로서 오늘날의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50cm 남짓한 길이입니다. 그러므로 100규빗은 약 50m, 50규빗은 약 25m 남짓한 길이가 됩니다. 이러한 크기의 대지를 성역으로 구별하는 이른바 외부 포장 또는 세마 포장을 치게 돼 있었는데 이 포장은 문자 그대로 순백색의 세마포였습니다. 성경의 상징에 있어서 세마포는 언제나 순결 또는 의를 뜻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흠 없는 의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세마포는 옳은 행실, 즉 의로운 생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덮은 앙장은 몇 겹인가요? 출애굽기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 때 앙장 열 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모세가 지은 광야의 성막은 네 겹으로 이루어진 앙장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네 개의 앙장들은 각기 다른 명칭들로 일컬어졌는데 맨 안쪽 앙장은 성막, 바로 그 위에 놓인 앙장은 막, 그 다음 것은 덮개, 그리고 맨 위 바깥쪽의 것은 웃덮개라고 불리었습니다. 맨 안쪽 앙장, 곧 성막은 열폭으로 되어 있었고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었으며 매폭의 길이가 28규빗, 너비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이 모두 같게 되어 있었습니다. 안에서 두 번째 앙장, 곧 막은 염소 털로 만들었고 11폭에 각 폭의 길이가 30규빗, 너비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이 모두 같았습니다. 그래서 막, 곧 앙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편에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드리웠습니다. 세 번째 것, 곧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었고 네 번째 것, 곧 웃덮개는 해달, 이 물돼지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막 건물 전체를 바깥에서 바라볼 때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거무죽죽하고 우중충한 색깔의 해달 가죽이었습니다. 해달은 레위기의 분류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에 속한 것으로 깨끗하지 못한 점에 있어서 죄를 상징하기에 적합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성막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면모와 사역을 예표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였으나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외면적 프로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백색, 청색, 자색, 홍색은 각각 무엇을 상징했을까요? 홍색은 피 흘리시고 희생당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백색은 순결 또는 그리스도의 흠없는 의를 상징했습니다. 청색은 순종을 암시했고요. 자색, 이 청색과 홍색을 혼합한 색깔의 자색은 왕권 또는 왕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성막을 보호하는 네 개의 덮개에서 배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청색, 자색, 홍색실, 이 속천장에 사용한 것은 성막의 겉은 소박하고 볼 것이 없으나 그 안은 화려하고 아름다웠음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염소 털은 무엇을 상징했을까? 이 천장에 있었던 염소 털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는 그것을 덮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했음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은 무엇을 상징했을까? 우리의 확실한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흘려졌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해달의 가죽은 뭘 상징했는가? 그리스도의 강한 보호하심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상징했습니다. 2018년 6월 23일 태국 치앙라이주 유소년 축구팀 무빠, 야생 멧돼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빠 소속의 소년과 코치 등 13명이 탐루엉 동굴 탐험에 나섰다가 갑자기 내린 폭우로 동굴 내에 물이 갑자기 불어나 갇히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달려온 구조대가 어렵사리 수색한 끝에 실종 열흘째인 7월 2일 동굴 입구로부터 5k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구조대는 작전명을 멧돼지를 집으로라는 구조작전을 펼쳤습니다. 결국 구조대는 고립 17일 만인 7월 10일 13명의 유소년 축구팀 전원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치와 소년들을 구조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구조대원들이 발벗고 나서 헌신적인 희생을 아끼지 않았으며 전 세계가 이들의 안전한 생환을 기원하며 응원했습니다. 고립되어 있던 코치와 소년들이 동굴 안에서 할 수 있었던 거라고는 먹을 음식이 전혀 없어 종류석에서 떨어지는 물을 마시며 버티는 것뿐이었습니다. 외부의 극적인 개입, 구조대의 수고로 이들을 구조하는 데 성공하자 전 세계가 내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17일간 음식도 먹지 않고 13명 전원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기도하고 명상하라는 코치의 지시로 안정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치밀하고 세밀한 구출 작전 계획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세밀한 구출 작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소 덮개, 네 개의 덮개로 씌워진 그곳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는가? 실물교훈 187페이지.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모세가 광야에서 세운 성소, 곧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대로 지어졌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지은 광야의 성막은 네 겹으로 이루어진 앙장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겹의 앙장은 그 성막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면모와 사역을 예표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였으나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외면적 프로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었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